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휴양지 시나이 반도에 발이 묶인 영국인 수백 명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반군 조직이 있는 시나이 반도 상공에 영국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가 항공 이지제트사는 이번 운항 중단은 10대 항공편 가운데 두 편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항공편들은 오늘 중으로 샤름 엘 셰이크 공항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4일부터 시나이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나이를 방문했던 영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가운데 영국 정부는 이집트 당국과 공항 보안 조치 강화에 합의한 뒤 여객기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일부 항공사들이 오늘부터 이집트발 항공기들의 수화물 반입을 금지하고 휴대용 손가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가 어제 러시아 사고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맹독성 겨자가스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화학무기 감시기구의 한 관계자는 시리아 마레아 지역에서 지난 8월 전투 도중 겨자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가 겨자가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무기 감시기구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화학무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랜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분열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트남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베트남의 독립 영웅 호치민과 현대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친선관계 그리고 양국 간 유사한 정치체제를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 국민들은 견고한 신념으로 서로 돕고 손을 맞잡아 나아가야 한다며 누구도 두 나라의 앞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미군 공습에 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보고서에서 공습 당시 병원 시설 안팎에 무장 반군이 없었다며 병원이 공격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톡스 국경없는 의사회 사무총장은 어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병원 내부의 처참한 모습은 이번 공격이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존 캠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국경없는 의사회 대표들과 만났다며 미국은 사상자 신원 확인과 자체 조사 등에서 의사회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회의를 전후해 약 한 달간 국경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베르나르 카주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오늘 이번 국경 통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기후회의에 대비해 광범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대거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국경 폐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미얀마에서 오는 8일 지난 2011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의회 상하원 498개 의석을 놓고 5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6천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또 총 91개 정당이 등록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현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과 제1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중 어느 쪽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단결발전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이점과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은요, 이 속지주의라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주죠. 미국 영공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미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임신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 하늘에서 아기를 낳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이 원정 출산자가 한 해 4만 명에 이르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미국 시민이 받는 교육, 복지 혜택이 가능하고요. 21살이 넘으면 가족들의 이민 신청까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정 출산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불법 체류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앵커 베이비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죠. 그런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원정 출산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인 임산부 덕에 미국이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마다 220만 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에 관광을 하러 오는데 여행 경비로 24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 중에 중국인 임산부들이 쓰고 가는 돈이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일부 병원들도 이제는 이런 원정 출산자들을 상대로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넘는 상품까지 내놓고 있을 만큼 이른바 원정 출산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내 원정 출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요. 최근 이 대통령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미국 내 원정 출산을 비판했었는데요. 원정 출산이 미국의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내용이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8도에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 0도에서 14도 예상합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7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하루 종일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5도에서 8도 분포. 개성 역시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매직이 부릅니다. 루드 골라봤습니다.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an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with heart in my hand, to ask you a question, cause I know that you're an old-fashioned man. Yeah.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so for love of my friend.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수출입은행 제인가안을 포함한 고속도로 지원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공무용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 또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전기가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서 눈길을 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고속도로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논란 많은 수출입은행 제인가안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은 어제 찬성 363표 대 반대 6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고속도로 지원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도로와 교량, 철로 등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연방 정부가 3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지난 6월에 사업 면허가 중지됐던 수출입은행을 되살리는 안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반대표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에게서 나왔는데요. 이들은 새 법안이 6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만 그 첫 3년 동안에 필요한 예산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 법안에 또 수출입은행 제인가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네, 이 상원에서도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죠?
네, 하지만 두 법안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협의위원회가 만나서 조정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하원이 다시 이 조정된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 자, 고속도로 지원 법안이 통과된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난 몇 년 동안 장기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이 단기 법안만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최소한 3년 동안은 정부 자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네. 이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거나 이 새로 건설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낡아서 위험한 다리가 꽤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뭐 고칠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지원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4,780억 달러를 요청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안에 수출입은행 제인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6월에 이 수출입은행 사업 면허가 만료되면서 또 새로 사업을 못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자, 이번 법안 통과로 다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네, 수출입은행은 보통은행이 아니라 연방정부 기관이죠. 네. 이 대출을 보증하거나 수출 보험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미국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출입은행 지지자들은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 미국에만 없으면 수출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면서 꼭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이제 폴 라이언 의원이 지난주에 새 하원의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골칫거리였던 고속도로 지원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첫 시험대는 통과한 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라이언 의원이 첫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언 의원 역시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는데요. 낭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 기반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또 좀 더 열린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이 같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요. 바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일 텐데요. 지지율이 오르면서 또 이런저런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은 44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지난 2011년에 연방 상원에 진출한 초선 의원이죠. 네. 쿠바계 이민자 후손이면서도 이 강경한 보수주의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 공화당에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앞서 세 차례 열렸던 공화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뛰어난 토론 실력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현재 이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이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루비오 후보를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의 어떤 면을 공격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상원 표결 참여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네.
루비오 후보가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상원 표결에 자주 빠지니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과 개인 재정 문제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최근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 과대평가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루비오 후보의 신용카드 사용 문제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또 루비오 후보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에 대한 재정 문제가 지난 TV 토론회에서도 언급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네, 우선 그 루비오 후보가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으로 일할 때 이 공식적인 업무에만 쓰게 되어 있는 공화당 신용카드를 마치 개인 신용카드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여행 경비나 집수리 비용 등도 이 공화당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신용카드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에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당 내부의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 사용 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루비오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루비오 후보는 자신이 돈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루비오 후보가 수요일에 그 ABC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공무카드를 쓴 것은 실수였지만 그런 경우 카드 대금을 갚을 때는 본인 돈으로 직접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이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담긴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신용카드 문제뿐 아니라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하다는 것라는 추측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루비오 후보는 지난 2010년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이 집이 압류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올해는 거액의 추징세를 감수하면서까지 7만 달러에 달하는 은퇴연금을 해지하고 또 현금으로 되돌려받 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루비오 의원은 자신이 그 부잣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금 빚이 많아서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자녀를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아서 좀 빠듯한 상황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가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11일에 4차 토론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후보 수가 15명에 달하다 보니까 또 1부와 2부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참가 후보 명단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이 어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와 벤 카슨, 마르코 루비오, 제프 부시 후보 등 8명만 본 토론회 무대에 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본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본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최근에 실시된 4차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율 평균이 2.5% 이상이 돼야 하는데 두 사람의 지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 토론회 전에 열리는 2부 리그 토론회도 참가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릭 센토롬 전 펜실베니아 상원의원과 함께 2부 리그 토론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하고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지율이 1%에 미치지 못해서 2부 리그 토론회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41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전기가 나온다고요.
네. 조지 H.W. 부시는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버지 부시 또는 41대 부시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전기 운명과 권력. 조지 H.W. 부시의 여정이란 책이 나오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전기 작가 존 미첨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이 되겠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네,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 너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또 부시 행정부가 너무 강경한 방향으로 가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은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체니 부통령이 아주 강경한 성향으로 바뀌었고 자신이 알았던 체니, 함께 일했던 체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딕 체니는 아버지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던 1989년부터 4년 동안 국방장관을 지냈고요. 아들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8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게 이 체니 전 부통령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9.11 테러 이후 체니 부통령이 더 확고한 강경론자가 되어서 무력 대응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이 사사건건 싸우기 원하는 강경론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이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겁니다.
네. 자, 또 럼즈펠드 전 장관에 대해서도 혹평을 했다고 하죠.
네, 도널드 럼스펠드 전 장관은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을 지냈는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럼스펠드 전 장관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럼스펠드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거만한 친구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본인은 럼스펠트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럼스펠드 전 장관이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도에 사퇴한 것을 두고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비판을 받은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궁금한데요.
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부시 전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잘못 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스스로 결정을 내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아들인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 럼스펠드 전 장관과 체니 전 부통령을 감쌌는데요. 두 사람이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시 가문에서 세 번째 대통령에 도전하는 잽 부시 후보 역시 이 체니 전 부통령이 아버지와 형을 잘 보좌했다면서 두둔했습니다.
네. 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전기에는 또 이외에도요. 아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다고 하죠.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일단 체니 전 부통령과 럼스펠드 전 장관이 독자적을 권력을 행사한 데는 이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너무 강경한 화법을 쓰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2002년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 표현을 쓴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부시 대통령은 당시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을 했었죠.
네.
하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전기 작가와 인터뷰에서 악의 축을 지명해서 얻은 게 없었다는 사실이 결국 역사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최근 몇 년 새 미국에서는 이 마약이나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마약 단속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그런데 마약 단속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일단 마약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고 가죠. 미국에서는 이 마약을 말할 때 보통 drug, 약물이라고 통틀어 말하죠.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이라는 중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이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크게 볼 때 다 같은 소리인데요.
네.
예, 마약이라는 말이 한자에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자칫 악마의 약이라는 말인가 이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한자로 절일마자와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저리게 하는, 마비시키는 약이다, 이런 의미네요?
예, 대충 그런 셈이죠. 네. 이 마약은 조금만 복용해도 아주 강력한 진통 억제와 마취 또는 환각 효과가 있어서 계속 사용하면 이 습관성 중독에 빠지기 쉬운 약물입니다.
네. 자, 마약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어떤 것들을 단속하는 건가요?
예,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도 조금씩 다른 법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방 마약 단속국은 헤로인이라든가 모르핀, 아편 같은 마약류와 히로뽕 또는 펠로폰이라고도 하는 메삼페타민 같은 흥분제류, 그리고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나 스테로이드 같은 환각제, 벤조디아제핀 같은 신경안정제, 그리고 신종 마약류 등으로 크게 이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마약에 대해서는 대충 좀 알아봤고요.
네.
자, 연방 마약 단속국은 언제 세워졌나요?
예, 1973년 7월 1일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에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서 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에 본부가 있었는데요. 80년대 들어서 직원도 늘고 또 기관이 성장하면서 미시시피주나 아칸소주 같은 곳으로 이 본부를 옮길 걸 심각하게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업무 성격상 법무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다는 판단에 그냥 워싱턴 DC 지역에 남기로 해서 지금은 워싱턴 DC와 가까운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부가 아주 많다고요.
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등 이 주로 전국의 대도시에 21개 지부 모두 221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연방마약단속국은 외국에도 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67개 나라에 모두 86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마약단속국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이 마약단속국 요원들이 하는 일이요. 불법 마약 사용자들을 검거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불법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체포해서 연방수사당국이라든지 주당국이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기본이고요. 외국 마약당국과 공조해서 불법 마약 거래를 막는 것도 이 연방 마약 단속국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예, 또 이 아편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당국자들과 협력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계몽하는 일 같은 것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서도 마약이 문제라는 보도가 있었죠.
예, 북한에서는 이 얼음이라는 은어로도 통하는데요. 이 생일 선물로 이 마약을 줄 만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마약 남용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이 마약이 일본이나 중국, 이 한국에까지 불법 수출되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예, 올 봄에 이 마약 단속국 사상 두 번째 여성 국장이었던 미셸 리온하트 국장이 이 해외 파견 요원들의 이 성매매 추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요. 지난 5월부터는 척 로젠버그 국장 대행이 수장으로 있습니다.
네, 마약 단속 국장도 임명직인가요?
예, 대통령이 뽑고 상원의 인준을 받게 돼 있는데요. 연방 검사 출신의 이 척 로젠버그 국장 대행은 이 지명 당시에는 제임스 코미 미 연방 수사국 FBI 국장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법무부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이 내놓은 새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국인들의 헤로인 이용률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요.
예, 연방 마약 단속국이 이번 주에 2015 전국 약물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헤로인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6천 명이 넘었는데요.
네.
예,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진통제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네, 헤로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과거에 비했을 때 얼마나 많아졌나요?
예, 최근 한 달 새 헤로인을 복용한 일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지난 5년 새에 무려 50% 넘게 늘었고요. 당국에 압수한 헤로인 양도 2010년에는 2763kg 정도였는데요. 네. 예, 2014년에는 2배 가까이 껑충되어서 5000kg이 넘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처방된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도 많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의사의 처방을 받았어도 이 잘못 복용하거나 너무 많이 복용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예, 지난 2002년부터 이렇게 처방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해 사망하는 경우가 이 코카인과 헤로인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네요.
예, 척 로젠버그 국장 대행 설명에 따르면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거의 절반이 이 처방약과 관련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척 로젠버그 국장 대행이 얼마 전에는 이 마리화나를 약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참 웃기는 소리라고 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리화나는 흔히 대마초라고도 하죠. 이 연방 마약 단속국은 이 마리화나를 환각제 일종인 마약으로 분류해 놓고 있고요.
네.
예, 연방법상으로 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주들이 이 주법으로 이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의료용일 경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킨 주도 많지요?
예, 현재 워싱턴 DC와 23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이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17개 주는 마리화나에서 추출된 특수한 화학물질만 의료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50개 주 가운데서 약 80%는 어떤 형태로든 의료용 마리화나는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의료용이 아니라 기호품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는 주도 있죠.
예,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아칸소주와 워싱턴 DC는 이 마리화나도 이 담배처럼 일종의 기호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오하이오주 지방선거에서 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도 있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는 부결됐지만 미국에서 이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로젠버그 국장 대행은 약물 남용으로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고 있고 또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You are not alone 들어보시죠.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Leave my world so cold.
I'm American.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유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들레인 뮬러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Madeline Mueller. 제 이름은 Madeline Mueller입니다. Well, I have a 12-year-old, a 16-year-old, 19, 21.
매들레인 씨는 버지니아 첸틀리에 살고 있고 12살 중학생에서부터 24살 청년까지 5명의 자녀를 둔 엄마고요. 성티모시 성당에서 마련한 다문화 축제의 홍보 담당자로서 성당과 주민들 또 지역의 학교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다문화 축제에 대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International Festival.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다문화 축제입니다. Well, the International Festival is what it sounds like in a lot of ways. For us, very ethnically diverse.
다문화 축제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성 티모시 성당의 다문화 축제는 다민족 문화의 특성을 알리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We are so ethnically diverse. We have people from the Philippines, from Korea, Vietnam.
우리는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We also have the festival as a bridge building event.
다문화 축제는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당과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와 학교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다문화 축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주민들이 자기 민족 문화를 서로에게 선보이는 축제인데요. 오늘은 매들레인 씨가 전하는 성티모시 성당의 다문화 축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성티모시 성당의 다문화 축제는 성당에서 마련하는 축제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지역 학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Thank you.
네, 매들레인 씨가 살고 있는 북버지니아 지역은 여러 민족 또 여러 인종이 살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 다문화적인 환경이 특히 강한 곳인데요. 그래서 다문화 축제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의미 있고 더 환영받는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es.
행사 당일날 입구에서 표를 판매하고 있는 매들레인 씨를 만났는데요.
And then there are food tickets, which are $1
a ticket. 네,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티켓 부스에서 먼저 필요한 티켓을 구입을 하고 이 티켓으로 게임도 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날 아쉽게도 비가 와서 모든 행사는 학교 강당과 교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발 디딜 틈 없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끌시끌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Yeah, I think we're getting more people because a lot of people's sporting events were canceled. So it's actually working.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비 때문에 밖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취소돼서 행사 담당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축제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외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매들레인 씨가 표를 파는 곳 옆에는 랩풀 티켓, 그러니까 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추첨권 판매소가 있었는데요. 네, 아주 기대에 찬 모습으로 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I'm buying raffle tickets. You can win $5,000 or $1,500 or $1,000.
추첨권을 샀어요. 추첨권은 한 장에 5달러고요. 당첨금은 5,000달러, 1,500달러, 1,000달러, 500달러로 네 번의 기회가 있어요.
You know, there's about 1,500 tickets sold, so pretty good chances if I win.
만일 오늘 추첨권이 1,500개 정도 팔린다면 다른 복권에 비해서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행운이 내게 와서 만약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은 대학 다니는 아들 학비로 쓸 겁니다.
행사장인 강당안은 중앙에 무대가 있고요. 또 벽적으로 놀이시설과 전시물들, 바자회, 또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각 전시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I'm in Rock Run Middle School. I'm in 8th grade. Yeah, I have fun. I come here for volunteering.
저는 라키런 중학교 8학년이에요. 오늘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저도 재미있게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는 다민족 아이들로 구성된 무용단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전통춤, 페루 민속무용, 태권도 시범, 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바로 솜사탕입니다.
Mommy, I'm getting a cotton candy. Can they?
네, 세계 어디서든 아이들이 모이는 축제에서는 솜사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솜사탕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요.
아이들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솜사탕 기계를 돌리고 있는 이 부부는 성티모시 성당에 다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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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parish member. Just a parish.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해서 부부가 나란히 솜사탕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부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nd this has been a very fun learning experience.
이번에는 매들레인 씨를 비롯한 축제 담당자들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게임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So, do you want to play?
Shoot the water. 이 방은 작은 물총으로 물을 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 준비돼 있는데요.
They're just like shooting water into the ships, and then whoever goes to the
4살, 5살 된 아이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서 게임 방법을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It can be for anyone of all ages. Basically, I just monitor it, help people out. They're only one person.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순서를 지켜서 한 명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I volunteer here because it's a great environment for kids to have fun and I can help them learn life skills like for this.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저도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교성도 키우고 서로 협동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무척 즐기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다문화 축제에 걸맞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필리핀계 미국인은 다문화 축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He's five. Kindergarten. This is my second time.
제 아들은 5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다문화 축제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It's a great event. You could see each culture.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incorporate, you know, different cultures in the kids and everything.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다른 나라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brings everyone together in a, you know, respect and
다문화 축제는 참가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런 환경을 접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오늘은 매들레인 씨가 소개하는 다문화 축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Jen, it looks like you're upset about something. What's wrong?
It's nothing. I'm not upset about anything.
Come on.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Oh, is it really written all over my face?
Yes, it is. So don't try to hide it. Just tell me.
Okay, fin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Jen, 너 화나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It's nothing. I'm not upset about anything.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Come on,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에이, 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뭐. 라고 하자 제가 Is it really written all over my face? 어, 그래?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라며 놀랍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그래,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해봐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en, it looks like you're upset about something. What's wrong?
It's nothing. I'm not upset about anything.
Come on.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Oh, is it really written all over my face?
Yes, it is. So don't try to hide it. Just tell me.
Okay, fine. Today's expression is, it's written, W-R-I-T-T-E-N, written, all, A-L-L, all, over, O-V-E-R, over, your face. F-A-C-E, f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If you say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o someone else, you're saying that their expression on their face is showing their true feelings or thoughts.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는 얼굴에 다 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표정을 숨길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제이슨이 바로 알아봅니다. 제이슨이 저의 드러난 표정을 읽고 추측한 거죠. Come on,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여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압니다. 동생의 드러나는 표정 때문에 슬픈지 기쁜지 또는 화가 나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라는 영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try to lie because it will be written all over your face.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거짓말 할 생각은 하지도 마. 네 얼굴에 다 써 있을 테니까.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en. It looks like you're upset about something. What's wrong?
It's nothing. I'm not upset about anything.
Come on.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Oh, is it really written all over my face?
Yes, it is. So don't try to hide it. Just tell me.
Okay, fine. Let's review. When you say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o someone else, you're saying that the expression on their face is showing their true feelings or thoughts.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합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Yes, I've been black, but when I come back, no, no, no. I ain't got the time, and if my daddy thinks I'm fine,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11월 6일 오늘,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험프리 후보를 50만 표 차로 누르고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And he is beaming, Pat Nixon is beaming. One can't help but think back to 1960 when a tearful Pat Nixon.
변호사 출신으로 1947년 정치계에 입문한 닉슨은 이후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 후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한때 정계를 떠나기도 했던 닉슨은 하지만 1968년 오늘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후버트 험프리 후보와 제3당 후보였던 조지 월러스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화려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임기 중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 리처드 닉슨. 하지만 그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고 맙니다. 1893년 11월 6일 오늘, 호두까기 인형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피토리치 차이코프스키가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40년 러시아의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5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14살 때는 어머니를 잃고 충격에 빠져 지내다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처음으로 짧은 왈츠곡을 작곡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후 21살 되던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5년 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발탁돼 12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1866년 교향곡 1번 G단조 겨울날의 환상을 비롯해 37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 인형을 비롯한 수많은 발레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음악 활동 중 신경 쇠약 증세를 일으켰고 이는 그의 작품 교향곡 5번 이단조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음악 활동에 전념해 수많은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적 작곡가 차이콥스키. 그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을 가져온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